이사야 33번 메시지.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싹이시며 땅의 소산이심.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관해 풍성한 책입니다. 이 일련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요 며칠간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이 책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새로운 번역을 읽고자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탁월함과 광희가 될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연기구름을,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영광이 천막이 될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과 덮개가 되리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신성한 삼일성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심.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개인적인 갈망, 즉 그분의 마음의 기쁘심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인데, 그것은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여 그분을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한 무리의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중심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위대한 움직이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관해 그토록 많은 항목들을 계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항목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이사야서는 시가서로 여겨질 수 있는데 히브리 시는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방면들 가운데 한 쌍, 즉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 있습니다. 이 쌍에는 대조가 있는데 싹은 소산과 대조되며 여호와는 땅과 대조됩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여호와와 땅을 다 포함하는데, 이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사람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의 소산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주 예수께서 사람의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땅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호와의 싹이시며 동시에 땅의 소산이십니다. 여호와의 싹.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증가되고 확장되시기 위한 새로운 발전.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증가되고 확장되시기 위한 새로운 발전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께서 하나의 큰 나무, 큰 식물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식물의 싹은 여호와께서 성육신을 통해 증가되고 확장되시기 위한 새로운 발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가지를 뻗으시기 위한 것임. 여호와의 싹으로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안에서 인성안으로 가지를 벗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가지로 벗어내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신성안에서 인성안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이 단지 신성의 영역 안에만 존재하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그분이 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러한 성육신 안에서 그분은 신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가지 벗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신성과 인성 모두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인성의 요소가 없이 단지 신성 안에만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성육신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칭호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여호와 혹은 구원이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은 사람에 의해 불리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수는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성 안에 계신 것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그분이 벗어나가신 것이요 가지를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두 영역 안에 즉 신성과 인성 안에 존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신성하고도 인간적이십니다. 회복의 날에 그분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심. 회복의 날에 성육신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적일 뿐 아니라 또한 신성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여인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갈 때 가장 좋은 옷과 보석으로 스스로를 치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장군들의 제복은 별들과 계급장으로 가득합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와 같은 밖에 치장이 있지 않습니다. 신성한 본성을 지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다면 회복의 날에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게 있고 위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 때 사람들은 그가 무게 있고 위엄이 있으며 묘사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위엄과 무게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계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입니다. 땅의 소산. 그리스도는 또한 땅의 소산이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열매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있는 열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땅의 열매로서 그녀의 태 속에 계셨습니다. 땅에서 인간의 혈육으로 난 사람이심. 땅의 소산으로서 그리스도는 땅에서 인간의 혈육으로 난 사람이셨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성의 근원인 것처럼 땅은 그분의 인성의 근원입니다. 인성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번식과 재생산을 위함.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번식과 재생산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는 번식되실 길이 없습니다. 땅에 솟아내신 그리스도는 번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밀알이 산출될 수 있도록 죽으신 하늘의 밀이셨습니다. 그분의 번식과 재생산을 위해서 그분에게는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인성은 삼일 하나님이 번식하고 재생산되실 수 있는 토양이요 땅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는 인성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은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탁월함과 광희가 되심. 그분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 즉 인성 안에 계신 사람 예수는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탁월함과 광희가 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의 때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인성 안에 계신 예수의 탁월함과 광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예수의 인간적인 탁월함과 광희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탁월함과 광희는 매우 낮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가 살아내는 인간적인 탁월함과 광희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광희를 표현하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에 관해 그다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때가 올 때 우리 중 이기는 자들은 휴거되고 변화되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광과 예수의 인간적인 탁월함과 광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것입니다. 영광의 덮는 천막과 은혜의 보호하는 장막. 이사야 4장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두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은 여호와의 삭과 땅의 수산이며 두 번째 상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덮는 천막과 은혜의 보호하는 장막으로 나타난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은 첫 번째 상의 결과이고 첫 번째 상에 의해 산출됩니다. 천막은 덮는 것이고 장막은 그늘을 짓는 것입니다. 천막은 신성한 영광에 속한 것이고 장막은 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은혜로 충만했고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신성과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신 여호와의 삭과 땅의 소산이 신성한 영광에 덮는 천막과 인성 안에 있는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이 되심. 신성과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신 여호와의 삭과 땅의 소산은 영광에 덮는 천막과 인성 안에 있는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이 되실 것입니다. 영광에 덮는 천막.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익을 덮는 신성한 영광인. 영광에 덮는 천막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익을 덮는 신성한 영광이십니다.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각종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집회들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이었습니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은 그와 같은 영광에 덮는 천막을 필요로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인 연기 구름이고 밤에는 화염의 빛인데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심. 이 덮는 천막은 또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인 연기 구름이고 밤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화염의 빛입니다. 연기 구름과 화염의 빛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회복의 날이 올 때 낮에는 연기 구름이 밤에는 화염의 빛이 시온산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기 구름과 화염의 빛을 물질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연기 구름과 화염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산 위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낮에 그분의 영광은 더위를 피하도록 그늘을 드리우는 덮는 연기 구름일 것입니다. 밤에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움을 멀리하도록 비추는 화염의 밝은 빛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이신 하나님 자신이 천막으로 시온산 위에 머무르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과 그분의 거룩한 백성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집회들을 포함하여 그분의 권익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개정된 번역은 그리스도가 영광에 덮는 천막이심에 관하여 합당한 영적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연기구름을 밤이면 화염의 밝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영광이 천막이 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그 영광이 천막이 되실 것이며 에서 쉼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 구절에서 쉼표를 없앤다면 천막과 영광이 두 개의 분리된 항목으로서 천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보호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덮거나 보호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다른 것들을 덮고 있습니다. 화합본에서도 모든 것과 영광 사이에 쉼표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정력에 따르면 시온산 위에 성전 위에 그리고 거룩한 집회 위에 그 영광이 덮개가 될 것입니다. 인성 안에 있는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 그리스도는 또한 인성 안에서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을 표현하는 인성 안에 계심. 이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은 그분의 신성을 표현하는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위를 피하는 한낮의 그늘과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그분은 현재 더위를 피하는 한낮의 그늘과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덮는 천막이시며 또한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는 장막이십니다. 장막은 그늘이요 피난처이며 덮개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의 체험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데 그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들의 힘이 되심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은 이사야 4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 쌍의 항목들입니다. 이 쌍은 또 다른 쌍을 산출하는데 그것은 곧 영광에 덮는 천막과 인성 안에 있는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장에 따르면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발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가지를 뻗으심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익을 덮는 커다란 천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인성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번식과 재산출을 위한 땅의 소산이십니다. 이 재산출을 하는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탁월함과 광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더위를 피하는 그늘과 폭풍과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덮개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에서 그리스도가 그토록 많은 항목들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발전이요 하나님의 가지를 뻗으심이며 하나님의 재산출을 위한 열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인간적인 탁월함과 광위와 더불어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천막으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는 장막으로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4장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요구들.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요구들을 계시합니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되는 요구들. 다음에 네 가지 요구들은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입니다. 포로됨에서 벗어나고 해방됨.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포로됨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묶임이나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로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삶 안에 생존하고 남아있음.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삶 안에 생존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는 시온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 생존하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분의 생명록에 따라 하나님께 선택됨.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록에 따라 하나님께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께 참여할 자격을 갖게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며 핏자국을 정결케 하심. 네 번째로 주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에 의해 더러움이 씻겨져야 하며 핏자국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은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고 핏자국을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담과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핏자국에서 우리를 내적으로 씻어내는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은혜 시대는 회복의 시대에 대한 미리 맛봄이며 따라서 상기의 필요 조건들은 믿는 이들이 신약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요건들이 됨. 은혜 시대는 회복의 시대에 대한 미리 맛봄이며 따라서 상기의 필요 조건들은 믿는 이들이 신약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요건들이 됩니다. 은혜 시대는 회복의 시대에 대한 미리 맛봄이며 우리는 그러한 미리 맛봄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